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의지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우리 인생의 소망이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지금 로마서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논지가 뭐냐는 것을 잃어버리면 9장, 10장, 11장 안에는 당시에 아주 중요한 그 논쟁들이 이 안에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적인 구절들이 꽤 많은데 자칫하면 그 논쟁적인 구절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반론들이 계속 나오고 또 그 반론을 사도 바울이 일부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의 정말 중요한 논지가 뭐냐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잖아도 정말 9장, 10장, 11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유대인의 구원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18세기, 19세기부터 꽤 많이 나왔고 요즘 우리나라에 많아요. 요즘 우리나라. 물론 그거 세대주의하고도 관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역사 안에 좀 뿌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정광훈 집단 그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태극기 부대가 들고 나오는 것이 미국 국기도 있고 이스라엘 국기 있는 거 아세요 혹시? 태극기 부대 광화문 집회할 때 이스라엘 국기 가지고 나와서 집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하여튼 이 어떤 이스라엘의 회복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예수를 믿는 그것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인이고 그리고 그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어떤 민족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민족이 다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혈통과 민족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민족 아니면 어떤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무리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장, 10장, 11장 이거를 쭉 읽으면서 유대인의 회복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 전체적인 논지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로마서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거죠. 특별히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중간중간에 어떤 덫이 자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 본문에서 예정론에 대한 논증을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읽었던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능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손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 하나님의 큰 권능, 권한에 대하여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권능, 권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고 하면 오늘 본문 22절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큰 능력, 그 권한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은총으로 그런 긍휼로 그런 자비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거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큰 능력 아니면 뭐 사람을 택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권능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이 본문의 전체적인 논지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 이 로마서가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다 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로마서 9장 6절, 6절부터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어제 읽었던 로마서 9장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단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전체의 역사 그리고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까지 살펴볼 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이런 이삭을 낳는 일이나 그 뒤에 야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런 야곱이 태어나는 일이나 또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나 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사라든 리브가든 다 보면 불임 여성인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해요. 불임 여성인데 고대 사회의 불임 여성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임 여성들을 통해서 자녀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오셨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자기들의 능력 혹은 자기들의 열정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의 열정으로 만들어낸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거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냐, 그 다 그의 자녀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에서와 야곱이 다 이삭의 아들이고 쌍둥이인데 에서가 그 당시에 엘리트였지만 그 당시에 엘리트 에서 아니고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오히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작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작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읽었던 15절과 16절도 보시면 어제 읽었던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보통 거의 모든 종교는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으로 나눕니다. 자력신앙이라는 것은 스스로 열심히 도를 닦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초월의 경지에 이르고 어떤 뭐 복받을 만한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신앙은 그런 자력신앙이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뭘 얻어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듣고 배우고 그거를 의지하고 그거를 믿고 그거를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도 보시면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느냐?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고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박용태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셨는데 박용태 자체를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박용태를 감사 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박용태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박용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박용태를 향하여 자비를 나타내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하는 거죠. 박용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분의 자비, 그분의 사랑,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이유가 없고 다른 어떤 것도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충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또 이사야를 언급하면서 그거를 보충 설명하고 있어요. 25절 보시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거는 호세아서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이렇다면 호세아 2장 23절이나 뭐 아니면 호세아 1장 10절이나 뭐 이런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재밌어요. 내 백성이 아니었어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였어요. 이를테면 로마서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그러니 죄인이고 연약하고 원수 되었을 때 내 백성 아닌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부르러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전혀 소망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그 은총, 그것이 어떤 우리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나가지고 아, 이 사람들은 진짜 소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뭔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으로 옮겨 심었어도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범죄하고 바알 따라가고 온갖 더러운 짓을 이방과 똑같이 행했기 때문에 이방이 망할 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망했어요. 그런데 다 망해야 마땅하고 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신 거죠.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남은 자를 그야말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그 남은 자를 그루터기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주셔서 그 씨앗, 그 그루터기, 그 남은 자를 남겨주셨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다루신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람들에 대하여 자비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 작정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것 때문에 어떤 보호하심을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장래의 소망을 부여잡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셨을 때부터 역사 가운데 내내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뚜렷하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느냐 이런 것을 과시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우리 할례받았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기를 자꾸 내세우는데 그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일이냐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무슨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생 이런 거를 과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 변함없는 어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 이런 것밖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면서 그 은혜와 긍휼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